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24절 한 절을 다루었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부탁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직분을 따라 일꾼, 직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사실 사도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교회에 서신을 쓸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밝혔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당연히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왜 시비가 없던 교회인데 이렇게 일부러 사도직을 연거푸 강조하고 밝히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아시는 대로 누가 복음을 전한 교회인가 하면 에바브라입니다. 그럼 에바브라는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게 됐죠.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들은 복음을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에베소 이 에바브라는 자기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사람들의 의심도 받게 되었고 또 목회적인 다양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직면해서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첫째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확고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에바브라가 받은 복음은 사도인 나로부터 들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일부러 밝히고 있죠.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교회를 돕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분명한 출처, 기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분을 밝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25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모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 직분을 가지고 사도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사도의 고백을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시 단회적으로 사도를 임명한 것은, 사도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지상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뭘 암송하죠? 예,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그러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담아진 내용은 한 문장 한 문장에 굉장한 엑기스가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도신경을 눈뜨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항상 눈을 감고 해버릇해서. 자, 처음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강조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담의 족보와 여인이 결합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가 참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참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직접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가 사형의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오고 오는 역사의 그 책임자로서 이런 역사의 기록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에 오르사 승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까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카톨릭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종파의 명칭도 사실은 아닙니다. 공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늘 우리가 그저 무심히 암송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해되지만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과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두 번째는 이 사도직을 주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사도들을 통해서 뭘 완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땅의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직은 절대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목회자나 또 무슨 카톨릭 신부나 이런 분들이 사도적 계승자가 절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안 되냐 하면 교회가 연약해서, 또 이 지상교회는 많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럼 바이블을 다시 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 땅에 목적하신 교회도 완전한 것이고 또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상교회는 또 성경은 다시 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기 비밀이 뭔가? 우선 비밀이 뭔가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자주 씁니다. 에베소에도 등장을 하고 고린도 전서에도 등장을 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나중에 에베소 3장을 살펴보겠지만 비밀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어를 왜 썼는가? 이 고대 기독교 초기 시대에 이 골로새 지역이나 라오디게아, 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비밀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면 아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이 비밀이라는 말을 채용해서 썼구나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당시에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목이 이렇게 좁다랐습니다. 지도를 보면 좁다란 길인데 이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고대 이 지역 주변의 사람들은 이 길을 잘 압니다. 어떤 길인가 하면 여기에 계시 받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사교를 얘기합니다. 계시 받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큰 대신전을 만들어 놓고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이렇게 접속을 하는 장소입니다. 해서 뭘 받냐 하면 여기 사용한 비밀을 받아요.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을 받은 자들을 당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또 했는가 하면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제의적 용어인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 차별을 하기 위해서 개념을 새로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은 도대체 뭐냐? 우리 에베소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앞으로 몇 장 넘기면 에베소 3장 찾을 수 있어요. 1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뭐를 알게 하신 것은, 예,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밀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죠. 감추어져 있었어요. 비밀로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그런데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열린 겁니다. 첫째는 구약의 비밀로 있던 메시아의 실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열어졌습니까? 안 열어졌습니까? 열어졌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열어졌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메시아가 전용 대상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해당되는 존재인 줄 알고 이거를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어진 비밀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얻는 것으로 열어진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사도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을 어느 기관을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까? 사도를 통해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 땅에 열어주신 거예요. 한 산속자로 함께 유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결국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던 비밀의 성격과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 비밀의 정의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비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비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경륜인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비밀로 있었어요. 근데 원래 비밀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열어주기 위함입니까? 끝까지 안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비밀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열어주기 위해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추인 건 비밀도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고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할 때는 나중에 열어주기 위해서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열려졌는데 이 비밀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민족적인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도 되더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여 상속자로서 이 경륜이 열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을 다시 가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결국 골로새 사람들이 알고 있던 비밀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던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는가 하면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그 엘루시사라는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길인가 하면 미아리 점집 같은 지역입니다. 미아리 가면 양 옆에 흰 깃발, 빨간 깃발 이렇게 꽂아놓고 기륭 화복을 알려주고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점쳐주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낙후된 동네에 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들어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양옆에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쭉 점집들이 깃발 꽂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이렇게 또 잘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수의 그 퍼센트지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뭐 그런다 그래요. 당신은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살 팔자요.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런데요. 이건 실제 통계입니다. 몇 년 전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통계를 실제 낸 건데 실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점집 출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샤머니즘에 이렇게 섞여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골로새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익숙해 있는 그런 문화에다가 기독교를 한 게 더 얹어서 믿으면 그런 게 더 효용이 있는 걸로 복음을 이해했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비밀은 이 1세기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알고 있던 그런 샤머니즘적 차원에서의 비밀이 아니다 하면서 비밀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경륜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비밀의 또 하나의 확대된 개념은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함께 기업과 유업과 상속을 이을 복된 개념으로서의 새로운 비밀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얼마나 확증을 해 주냐 하면 28절을 좀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 좀 어색한 표현이 반복되죠. 무슨 표현입니까? 그렇죠. 각 사람이라는 말이 이 짧은 한 절에 무려 몇 번이 등장을 해요? 세 번 등장을 해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복음과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 이가 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 유념해 이제 정리할 내용이 뭐냐면 28절 끝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갖는 그 용어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또 유독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파리스템이는 제사 용어입니다. 제단의 제물을 죽여서 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성경을 이어서 잘 보십시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작업이 제일 먼저 선행되는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완전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제단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어서 드려진 완전한 자입니다. 이제 그것은 결정된 운명이라면 완전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와 같은 사도가 행했던 모든 당시의 수고가 오늘날 누구에게 남겨져 있죠? 교회에 남겨져 있고 그 교회란 성도들의 남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짜 영원히 죽어가는 생명들을 가슴 아프게 만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 제단에 그들을 찾고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앞에 안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이라는 건 물리적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택한 백성들이 주변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남아져 있는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육체 남은 세월 순례자로 순종하고 채워가는 끝까지 순종이 있기를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목포 장흥 통영 대만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7개 처의 선교지 출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채우는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순종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또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안수 받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 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남은 일주일.